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밍웨이가 파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이 25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헤밍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 헤들리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성 잡지 보그의 유럽 편집장 폴린 파이퍼가 헤밍웨이의 새 부인이 된 거죠?
네. 이 파이퍼는 미국 아칸소주의 부호 집안 딸이었고요.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헤밍웨이는 결혼 전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이들은 1928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남부 플로리다주 근처에 있는 키 웨스트라는 섬에 터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없는 따뜻한 곳이죠. 헤밍웨이의 키 웨스트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낚시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나이 많은 어부 한 사람은 헤밍웨이는 말이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언제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다.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파리를 떠나기 전 헤밍웨이는 자신의 작품들을 출판하도록 뉴욕으로 미리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단편집이 나오게 되죠.
네. 여자가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헤밍웨이의 새 책이 나왔다면 그건 독자들에게는 커다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있는 단편 살인자 The Killers라는 소설이 너무 폭력적이라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헤밍웨이가 총잡이, 군인, 싸움꾼, 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쓴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죠.
키웨스트에 있는 동안 이 헤밍웨이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말할 것도 없이 큰 충격을 받죠.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다라며 슬퍼했습니다. 그 후 헤밍웨이의 글에는 전에 없던 슬픔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에 그가 내놓은 새로운 작품이 바로 이 무기여 자리 거라군요.
네, 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군에서 싸운 미국 군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 군인은 영국 출신 간호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들은 군을 이탈해 나왔지만 여인은 아이를 낳다가 숨지고 맙니다. 슬픈 내용이죠. 이야기 속의 장면들은 헤밍웨이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군 트럭을 몰던 때의 경험을 잘 살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무기여 자리 거라가 대단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소설 때문에 이제 헤밍웨이가 돈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평소에 몹시도 가보고 싶어 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예.
이 헤밍웨이는 스페인에서 본 것, 그곳의 온갖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언어로 채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중 어떤 것이라도 진실로 쓸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스페인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오후의 죽음이라는 작품이군요.
네, 이 스페인의 전통 스포츠인 투우에 관한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글 쓰는 것이 예술이듯이 투우도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우야말로 자신이 항상 마음에 들어왔던 진정한 남성의 용기, 그런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믿었죠.
헤밍웨이는 이후에 아프리카에도 갔는데요. 그곳에서 사냥을 많이 한 것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에서의 사냥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사냥이다. 차를 타지 않고 그냥 걸으며 발밑에 풀을 느끼면서 사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의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헤밍웨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신의 예술을 돈 때문에 배반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 한 작가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소설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36년 이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헤밍웨이는 또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신문연맹, 그러니까 NANA 통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종군 기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종군 기자라는 것이 참 위험한 직업이죠.
예.
하루는 다른 두 기자와 함께 전선에서 가까운 곳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두 개의 백기를 달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반군은 그 차량이 적군의 장교를 태우고 가는 것으로 알고요. 그 차에다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예.
여기서 헤밍웨이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했죠.
그랬군요. 헤밍웨이가 스페인을 다녀와서 내놓은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희곡인데 제5열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소설입니다.
예.
이 소설은 파시스트에 저항하며 싸우는 한 미국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에 책이 나오자 불과 몇 개월 동안에 50만 권이나 팔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대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플린과의 두 번째 결혼도 종말을 맞게 되고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여성입니까?
마사 젤혼이라는 여성인데요. 기자 겸 작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일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쿠바로 가서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의 집은 카리브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결혼도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죠?
헤밍웨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헤밍웨이는 무엇이든지 자기 말이면 맞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마사는 그와 떨어져 있기 위해서 장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헤밍웨이는 너무 외로워서 계속 술을 많이 마시게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무렵에 이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 개입을 했는데 여기서도 헤밍웨이가 종군 기자로 일을 했네요.
네. 헤밍웨이는 영국으로 가서 기사를 썼고요. 그 후에 유럽 침공 작전,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현장에도 직접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헤밍웨이는 또 한 사람의 여자 기자와 가까워졌다면서요?
네, 이 시사 주간지 타임 기자 메리 왈쉬라는 여성인데요. 1945년에 마사와 정식으로 이혼을 한 다음에 메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헤밍웨이가 자신의 마지막 역작 이 노인과 바다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네, 이 작품은 자연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쿠바의 한 늙은 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헤밍웨이는 나는 어부의 경험이 독자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사실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나간 노인이 여러 날 만에 엄청나게 크고 힘센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요. 끌고 오다가 상어떼들에게 다 뜯기고 뼈만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고기의 머리를 향해 돌진해오자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잘 뜯기지 않는 육중한 고기를 물고 있는 상어를 향해 손잡이를 내리쳤다. 한 번, 또 한 번, 다시 한 번 상어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그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모든 것을 초월한 채 배를 요령 있게 다루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몰았다. 노인은 이제 배가 조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해안을 따라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1954년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몸이 아파지게 되면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요. 헤밍웨이는 60세였지만 그 자신은 마치 86세인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재주를 돈을 버는데 팔아먹은 어떤 소설가의 이야기를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아주 심했다고 해요. 결국 1961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엽총을 쏘아서 61세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